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마음 한켠에는 조금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인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KBS 드라마 중에 기막힌 유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막힌 드라마. 물론 제가 뭐 이 드라마를 적극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드라마를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잠깐 보았죠. 잠깐 봤더니 온갖 잡다한 미신과 종교는 다 나오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남유 호랭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 하다못해 더 나가니까요. 저승사자까지 나오던데요. 예, 저승사자 나오지요. 무당 나오지요. 온갖 잡다한 신은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제쳐놓고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보았어요. 그 드라마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금수저들에게 고함, 돈이라는 화두가 가족까지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세태를 밝고 유쾌하게 풍자한 것으로 부모의 재산 때문에 망가지고 와해된 금수저 내 아들을 향한 흙수저 새 엄마의 통쾌한 응징과 복수 그로 인한 성장과 화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재산가인 아버지의 유산에 욕심을 내서 형제들끼리 다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드라마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끈끈한 가족의 전, 피와 같이 끈끈한 가족의 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유산 몇 푼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끈끈한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둔 드라마 기획 의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만큼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아니, 물려주실 계획이십니까? 얼마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얼마나 유산을 물려줄 계획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뭐 집, 돈, 건물, 부동산 이런 거일까요? 신앙 전승입니다. 신앙 전승. 안타깝게도 부모 세대는 그나마 신앙 생활 잘해요. 좋아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별로인 가정이 있어요. 별로인 가정. 더 심각한 것은 그 손주 세대에 가서는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 가정들도 많아요. 부모 세대는 그나마 신앙을 여기까지 유지해 왔어요. 잘 지켜왔어요. 좋은 신앙인 것과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해서 신앙이 별로인 가정들이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손주 세대에는 아예 신앙을 떠난 가족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린 이런 꿈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3대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3대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복이 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3대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한 사모함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전반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얘기합니다. 너만 똑바로 믿으면 된다. 너만 잘 믿으면 된다. 너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3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3대를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3대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위로 3대, 아래로 3대를 보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론 4대까지 보는 가정들도 있어요. 4대까지 이렇게 보는 가정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위로 3대, 아래로 3대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위로 3대, 아래로 3대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견고한 가문 되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3대에 걸쳐 신앙을 전승하는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 양정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정말 3대에 걸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대만 신앙을 잘 지키고 여러분 다음 세대부터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가정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거룩하게 잘 지켜져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달랐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얘기합니다. 늙은 아비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늙은 아비를 무시해요. 늙었다고 힘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지요. 완전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입니다. 불량배와 같은 자들이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어떻게 여인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에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갈고리를 던져서 걸려 들어오는 것들은 다 내 것이고 걸리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 더구나 1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신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얘기합니다. 저는 마음에 더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 행신이 나쁜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목회자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무관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치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쉽게 여겨버렸어요.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멸시해버렸어요.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교육 잘해야죠.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역할인데 잘해야죠. 하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소신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 안 듣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방법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날은 오늘은 아빠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혼자 가기는 외롭고 같이 가자 해서 늘 같이 갑니다. 함께 가면서 오며 가며 늘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니?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딱 얘기해요. 아빠 나 무시해? 나 목사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들어보면 아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아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구나. 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고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가져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안도감도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책임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있대요? 부모에게 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엘리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얘기합니다.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 대해서 듣는 것이 불쾌하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 제대로 되는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게 되는 것이 부모란 말이지요. 부모는 마음이 약해요. 자녀 앞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원하면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다 내주죠. 다 용납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다 용납해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자식을 보기보다 자식 편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식을 봐야 하는데 자식 편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선택사항에 불과해요. 신앙은 그저 선택사항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식이 주인이니까. 자식이 주인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예요. 신앙 있는 부모님들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단호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단호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원하면 다 들어줘요. 다 용납해줘요. 그저 자식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기준을 세워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자식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저 하나님은 선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은 선택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진정 축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다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지요. 이것은 신앙적 교육입니다. 신앙적 교육이요. 신앙 교육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지 도와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줄 뿐이지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신앙의 전승은 부모에게 철저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 내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훈육을 했어야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훈육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예배를 멸시하고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뭔가 대안을 정했어야 되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자식 타이르듯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유부단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엘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사람들의 좋지 않은 소문,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내 자식 바로 살려야 되잖아요. 바른 길을 걷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그저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어릴 때 매를 들지 않으면 커서는 아이가 자라서는 부모를 때리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 매를 들지 않고서는 아이가 자라서는 부모를 때리게 된다. 아, 이게 가당한 말인가?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려? 때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해도 돈 안 주니까 부모 죽이잖아요. 자식이요.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니까 그냥 부모를 죽여요. 자식이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를 때리잖아요. 못 배웠다고, 힘없다고, 늙었다고 때리잖아요. 그게 자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앞에 아무리 모자라고 무식하다고 해도 그 부모를 업신여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는 절대로 부모를 무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 뭐 그런 단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귀하다고 무조건 감싸주는 일을 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 귀하죠. 정말 다 귀하죠. 그런데 무조건 감싸주는 것은 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이 밥 먹여주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나 열심히. 신앙은 나중에 가져라. 나중에. 어느 통계에 의하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주범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랍니다. 부모.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주범이 있는데 바로 부모라고 해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가 다음 세대의 위기를 초래한 주 원인으로 부모를 뽑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서 실패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관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전승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는 일이다.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는 일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같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녀 교육의 성공 개념을 신앙적 관점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보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그래, 네가 기회 되면 때 되면 신앙은 가지면 되는 거지.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 공부가 우선이다. 이 땅에서 그저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속적 판단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속적 판단에 더 우선순위를 둬요. 엘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속적 판단이 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사람들의 소문이 더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는 것에 바쁘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요. 이 말은 어설프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유, 이미 머리가 다 컸어요. 머리가 다 클 때를 커서 목사님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부모 무시하지. 부모 말 업신여기지. 안 들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권위를 무시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3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위로 3대, 아래로 3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가장 먼저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국제교류협회인 IFCJ 총재 야킬 엑스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부모가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큼은 부모가 행동으로 가르쳐야만 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모가 스스로 모범이 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어릴 적부터 전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셔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엊그제 우리 민우가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식탁 의자 앉아서 놀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아프다고 울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빠 기도하면 낫잖아.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도 아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의 응답이 올 거야. 예. 조금만 기다려봐. 곧 날 거야. 예. 시시때때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아이가 소풍을 갈 때도 저는 아이를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오늘 다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고 즐겁게 보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또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 스스로 다 모여서 함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서로 읽는 거예요. 이번 오늘은 여기까지 읽자. 예, 어제는 좀 꾀병이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자. 오늘은 짧게 읽자 하고 짧게 읽고 마쳤어요. 그래도 어쨌든 같이 성경을 읽고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있고 가정 안에서 찬송 소리가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결국 이들의 범죄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그 전쟁이 다급해집니다. 패색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급해진 마음으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법궤를 앞에 세우면 그들이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법궤를 앞에 세우죠. 그런데 결국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요 한 형제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요 그 전사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넘어져서 목이 거꾸러져서 부러져서 즉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며 그래서 어렵게 난산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아이는 살렸지만 본인은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가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세움받은 가문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뒤로하고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가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버림받은 비참한 가문이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가르칠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 한 절이 더 남아있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전승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던 가문의 가정의 여인입니다. 한나는 어렵게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에 바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에요.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왜 성전에 아이를 바칩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바칩니다. 역시 그 아이는 그렇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한나는 자식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고 단지 작은 겉옷 하나 그 초라한 겉옷 하나밖에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한나는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룹니다. 위대한 신앙의 가문 명문가를 이룹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 절에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자손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정승을 통해 3대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엘리처럼 자녀의 신앙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부모로서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명문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대에 걸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 신앙의 명문가가 됩니다. 비록 자식들에게 물질적 풍요나 높은 지위를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준 최고 좋은 유산은 신앙 전승입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신앙 전승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솔한 신앙적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교회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 내세 중심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물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영성을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세계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느슨해진 공적예배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